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해 현재 상황은 이상적이지 않다며 당장 러시아와 군사적 차원에서의 협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특히 미국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이루기 전에 러시아는 국제법을 준수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그러나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러시아와의 공감대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세르게이 쇼이고 러시아 국방장관이 미국 국방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뒤 나온 것입니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의 싸움이 빨리 끝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미국이 다국적 군사작전에 속도를 내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첫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활동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가 벌써 큰 진전을 이뤘다며 이처럼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이룬 대통령은 일찍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엉망인 국정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며 국내외적으로 총체적인 엉망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언론들이 정부에 피해를 주기 위해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다면서 언론이 통제 불능 상태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와의 부적절한 접촉 파문으로 물러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해 그가 잘못한 것은 없다면서 오히려 이 같은 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후임으로 내정한 로버트 하워드 예비역 제독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하워드 예비역 제독은 성명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은 하루 24시간 일에 집중하고 헌신해야 하는 자리라며 자신은 현재 그 같은 약속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워드 예비역 제독은 해군 정예 특수부대인 실 요원 출신이며 이란어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취임 뒤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독일 미넨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합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펜스 부통령의 이번 유럽 순방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미국의 동맹과 우방국들을 안심시키고 유럽과의 관계가 미국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오는 18일 미넨에서 열리는 미넨 안보회의 연설을 통해 미국과 유럽이 강력히 연대할 때 최고의 안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어 브뤼셀에서는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파키스탄 남부의 한 시아파 이슬람 사원에서 어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의 자살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75명이 숨지고 250여 명이 다쳤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사망자 가운데 30명은 어린이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ISIL의 한 선전 매체도 파키스탄 신디주 세완 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공격의 희생자들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군 대변인은 구조 활동을 위해 군 병력과 헬리콥터 등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오늘 구속됐습니다. 한국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9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결국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2월 17일 금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경찰은 도피 중인 남성 용의자 4명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정보 통제로 김정남 씨 피살 사실을 모르고 있으나 소문이 퍼지면 충격이 클 것이라고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 본에서 열린 미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에 모든 종류의 핵과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확장 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11도에서 영상 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2.5m, 서해에서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경찰은 도피 중인 남성 용의자 4명 추적에 수사력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김정남의 시신을 인도하려면 유족의 DNA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17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남성 용의자 4명의 행방을 쫓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경찰은 16일 체포된 남성이 두 번째 여성 용의자의 남자친구로 단지 수사를 하는 차원에서 구금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이 당초 여성 2명과 남성 4명으로 구성된 핵심 용의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추궁해 16일 이번 사건의 두 번째 여성 용의자인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를 검거했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5일 첫 번째 용의자인 베트남 국적의 여성 도안 티 흐엉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김정남 씨 살해에 직접 관여한 두 여성은 그러나 장난인 줄 알고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매체 쿰프라는 아이샤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행동을 하면 1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샤는 김정남이 누구인지 몰랐으며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촬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체포된 도안 티 흐엉 역시 공항에서 만난 남자 4명이 승객들에게 장난을 쳐보자는 말에 김정남 씨를 습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흐엉이 머물던 호텔방에서는 미화 300달러와 휴대폰 2개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국적자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들 나라들은 말레이시아와 공조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발행되는 중국어 신문 동방일보에 따르면 베트남 외교부는 말레이시아와 긴밀히 협조해 김정남 사건의 상관 정보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 당국도 김정남을 살해한 인도네시아 국적 여성 용의자의 배경을 조사할 것이라면서 이번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경찰은 17일 김정남 씨의 시신 인계와 관련해 유족의 DNA 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압둘 사마 마트 셀랑고르 경찰서장은 아직까진 어떤 유족이나 친족도 신원을 확인하거나 시신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사망자 프로필과 맞는 가족 구성원의 DNA 샘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마마트 서장은 북한이 시신 인도 요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신 인도에 앞서 시신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 머물고 있는 김정남 씨의 가족 중 누군가가 시신 인도를 요청한다면 말레이시아 당국은 북한이 아닌 가족에게 인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리 말레이시아 투데이 신문은 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정남 씨의 둘째 부인인 이혜경이 김정남의 시신 인도를 위해 말레이시아 주재 중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김정남 씨의 본처와 아들 한 명은 중국 베이징에 머물고 있고 이혜경 씨의 자녀인 김한솔 소리 남매는 마카오에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피살 사건은 국제적인 뉴스가 되고 있지만 정작 북한 주민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의 철저한 정보 통제 탓이지만 소문이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는 북한 주민들이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씨 피살 사건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1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른 건차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게 신우주 사람이었는데도 중국 라디오도 좀 듣고 TV도 좀 보겠는데 김정남도 모르더라고요.
세계를 경악시킨 사건이지만 북한 주민들에겐 알려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북한 당국이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소문이 퍼질 것을 우려해 철저한 정보 통제에 나선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남 씨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닷새째인데도 이와 관련한 보도를 일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양에 지국을 두고 있는 미국 AP통신은 지난 15일 김정남 씨 암살은 북한 주민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최고의 첩보 영화가 될 수 있다며 북한에선 김 위원장에게 이복형이 있다는 사실조차 아는 이가 많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들에 따르면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가계는 비밀 중의 비밀로 교과서에서 나온 이상의 이야기를 함부로 입에 올릴 경우 수용 수행을 각오해야 할 만큼 중대 범죄로 다스려집니다. 통일전선부 간부 출신 탈북민 장진성 뉴포커스 대표는 북한에 있을 때 한 행사에서 장군님의 자제분이라고 소개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한국에 들어온 뒤 그 사람이 김정남 씨임을 알았다고 회고했습니다. 탈북민들은 최고 지도자의 우상화를 위해 북한 당국이 쓰고 있는 최우선 전략이 신비주의라며 여자 관계나 자녀, 형제 문제가 노출되면 신격화에 결정적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포커스 장진성 대표입니다.
김정일이 아들부터는 김승종업 대학에서 또 다니면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게 되면 또 그것도 비밀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유학도 보내고 이렇게 철저히 북한 사회와 격리를 시켰던 거죠.
탈북민들은 김정남 씨가 김 위원장의 정통성을 허물 치명적 방해 요인이라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앞으로도 김정남 씨 피살 사건을 묻어버리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북한 사회 내부에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각종 대북방송과 북한을 오가는 중국 무역상 등을 통해 소문이 퍼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받을 충격도 엄청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중국 역사 교과서가 가짜라는 걸 알게 돼요. 교과서를 하나 의심하다 보면 김정일이 고향도 의심하게 되고 현재 김정은이가 대교포 자식이라는 것 모든 걸 의심하게 되고 그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뭐니 해도 북한 체제를 흔드는 데서 가장 중요한 녀석은 그걸 거예요.
한편 한국 정부는 아직 김정남 씨 암살 배후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북한 당국의 소행이라고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5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가 조사 중인 사항이라서 예단해서 말할 수 없다며 자세한 것은 관련국 정부가 밝힌 다음 발표할 것이라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내부 소식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을 계기로 숙청의 혈육도 예외 없는 북한의 공포 정치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해 한국 언론들은 반인륜적 범죄라는 표현을 써가며 북한 수뇌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인된 건 아니지만 아무리 독재자라고 해도 자신에게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는 형제를 제3국에서 테러를 가해 살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 문제가 된 친인척에 대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리 방식과 비교할 때 이번 김정남 테러 사건은 훨씬 더 잔인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실제로 김일성 주석은 1970년대 동생인 김영주의 권력이 커지고 문제가 되자 김영주를 자강도로 10년 이상 유배 보냈지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의 말입니다.
김일성이 결국 김정일의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이제 김영주는 밀려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주를 뭐 죽이거나 처형하지 않고 자강도 강계 산간벽지로 쫓아보내서 한 10여 년 이상 이제 정비사를 하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많은 사람들을 숙청했지만 자신의 친인척을 처형한 일은 없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매제인 장성택의 권력이 커지고 과오를 저지르자 1978년과 2004년 두 차례 혁명화 교육을 받게 했지만 처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령의 친인척은 처형하지 않는다는 평양의 정치적 금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하면서 깨졌습니다. 2013년 12월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고모부이자 후견인이었던 장성택을 전격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천하의 만고역적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과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되었다.
이어 현재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 정보당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 세습 경쟁에서 밀려나 중국과 동남아를 떠돌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국회 보고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5년 전부터 김정남 암살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입니다.
김정남의 암살은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스탠딩 오더, 즉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명령이었다고 합니다. 2012년 본격적인 시도가 한 번 있었으며 이후 2012년 4월 김정남은 김정은에게 저와 제 가족을 살려달라는 서신을 발송하기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래 공포 정치를 통해 유일 지배 체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자신의 지시를 어기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물론 조그만 트집을 잡아서 당 정군의 간부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했습니다. 한국 국책 연구 기관인 국가안보 전략 연구원 이수석 박사입니다.
김정은 시대 와서 4년 동안에 처형된 간부만 1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00여 명이 좀 넘습니다. 한 130명 이르는 그 정도까지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북한, 김정은의 어떤 공포 통치는 북한 간부들에게 두려움이고 그 간부들을 권력 엘리트를 옥죄이는 그런 이제 통치 방식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강성산 전 총리의 사위로 1994년 남한으로 망명한 강명도 씨는 김정은 위원장이 공포정치를 하는 것은 그만큼 권력기관이 취약하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는 단 한 사람도 자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 사람을 만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총살해가지고 공포정치로 내 말을 안 들으면 모조리 죽여버린다는 이 공포정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게 북한에서는 공포정치라고 말하지 않은 거 총알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총으로 쏴버리니까.
전문가들은 공포 정치가 권력 장악에 도움이 됐는지는 몰라도 김정은 정권에 적지 않은 부담과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형제와 고모부를 죽인 잔인한 독재자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는 데다 권력층 내부의 균열과 탈북 등 이른바 면종복배 현상을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다시 안찬일 소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혈족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가 같은 이복 동생, 이복 형인 김정남을 또 죽이는 걸 보고 나야 간부들이 전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을까.
면종복배란 권력자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딴 마음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김정남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한 접속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철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해당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16일 현재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 주소 링크가 만료됐거나 페이지를 볼 수 있는 대상이 특정 사용자에게 한정됐다는 설명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사망한 김정남을 대신해 누군가 임시로 접속을 불가능하도록 설정을 변경했거나 탈퇴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앞서 김정남은 김철이란 가명으로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총 164명의 친구가 등록돼 있었으며 마카오와 유럽 등지에서 찍은 사진 등이 게시돼 있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에 모든 종류의 핵과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확장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 한일 세 나라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단호한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외무장관은 북한의 지난 12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16일 독일 본에서 세 나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세 장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프로그램을 명백히 금지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을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모든 종류의 핵무기와 재래식 방어 역량의 지원을 받는 확장 억지력 등을 제공한다는 방어 공약에 변함이 없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세 장관은 모든 나라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포함한 관련 결의에 명시된 모든 의무와 약속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다짐하고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 더욱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접경국들 혹은 북한 정권의 불안정한 행동에 영향을 받는 나라들 모두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데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고 영내 안정을 지키는 중요한 절차로서 해당 유엔 안보리 결의의 조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만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세 장관은 북한의 만연한 조직적이고 끔찍한 인권 유린에 국제적 관심을 계속 유독키로 합의하고 북한의 납치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원칙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세 나라 대북정책 특별대표들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문제에 대해 곧 협의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장관은 미국, 한국,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준수하며 북한의 추가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한 국제적 대응을 이끌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외교 장관들이 만나 북한의 도발 행위에 맞선 공조를 확인한 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외교장관은 현지 시간 16일 독일 본에서 3국 외교장관 회동을 갖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도발에 강하게 대처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한일 3국 외교장관의 첫 회동에서 대북 공조와 관련해 구체적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그런 그 메시지가 이번 3국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달됐다는 점에서도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이번 미한일 외교장관 회의가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암살 등으로 긴박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공조를 다짐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미한일 3국이 대북 공조에 있어 함께 발맞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 사태에 대해서 한미일, 즉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일의 공조는 계속 유지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고요.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 사태 엄중함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우리가 호락호락하게 여기 대응하지 않겠다. 강경한 입장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이고요.
또 미한일 3자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것도 시의적절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미한일 3국은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 12일 중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는 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윤 장관은 회의에서 미국과 함께 제재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미한일 3국이 이번 회의에서 군사적이든 외교적이든 북한이 의도했던 미사일 발사 효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라는 걸 북한에 보여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이 북한의 잘못된 전략적 계산과 정세 판단에 의한 무모한 도발에 그칠 것이란 해석입니다. 정성윤 박사입니다.
북한이 이번 도발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무력화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영내 정세와 구도를 조성하려고 했을 것이지만 이런 목적이 도발로 인해서 달성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대응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은 전혀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앞서 열린 미한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양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공감하고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회의에서 핵 억지력을 포함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등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강조하면서 미한 관계엔 빈틈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정남 씨 암살 사건에 대해 미한 두 나라는 그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의식한 듯 회의 중 북한은 유일무이하게 독특하다며 북핵과 인권 문제 제기 등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대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재무장관에게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 제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북한의 최근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조치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 등 6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 15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대북 추가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북한의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기술력의 진보를 보여준다며 미국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새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일련의 대북 조치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며 이런 조치들이 북한의 불법 핵 프로그램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원들은 10개 항의 조치들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북한의 모든 은행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국제 금융체제에서 완전히 단절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별지정 제재 대상은 미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이 지정하며 미국과의 금융거래, 투자, 교역을 금지합니다. 또 북한의 자금 세탁 조직을 파헤쳐 최대한 빨리 중국의 협조자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재무부가 충분한 자금과 인력, 법적 권한을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적발 후에는 이들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자산을 동결하며 민형사상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미 애국법 311조 대테러금융규제조항에 북한에 대한 특별조항을 초과해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은행들이 북한의 자산, 자금과 관련한 거래에 대한 모든 기록을 유지하고 미국 정부에 보고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해서 재무부가 국무부와 함께 공동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2010년 발표한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개정해 북한과의 모든 거래에 대한 승인 제도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한은 재무부가 전 세계 금융업계에 북한 국적자, 단체, 대리기관 등의 거래와 관련해 고객 파악, 의심 거래 보고, 현금 거래 보고 의무화 조치를 엄격히 집행할 것임을 고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무장관과 협력해 단둥 홍샹그룹 사건과 관련된 중국은행과 12개 다른 중국계 은행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시작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또 북한은행에 직간접 대리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은행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은행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에 접근할 수 없도록 유럽연합과 벨기에 당국에 요청하고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중국 금융기관에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지난 10여 년간 북한의 몇몇 은행이 달러 거래를 금지당했음에도 위장회사와 제3국의 대리기관을 설립해 제재를 피해왔으며 지난해 중국 단둥 홍샹그룹과 북한의 5억 달러 거래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핵 확산을 조장하며 대북 제재를 방해하고 있는 중국, 중동, 다른 제3국 내 기업과 은행을 조사해 공개하고 제재할 수 있는 단호한 일련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한은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마코 루비오, 코리 가드너, 톰 틸리스, 팻 투미, 데이비드 퍼듀 등 6명 의원이 서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GPS로 유도되는 폭탄이 내년까지 한국군에 실전 배치됩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오늘 북한군의 GPS 교란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GPS 유도폭탄의 야전 운용 시험이 성공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형 GPS 유도폭탄은 GPS 유도장치와 글라이더 날개 등을 장착한 정밀 유도 무기로 상황에 따라 비행 도중에 목표물을 변경하거나 선회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언덕이나 산, 터널, 갱도 등에 은폐된 북한군 장사정포 등 목표물에 대해 원거리 또는 위쪽에서 정밀 타격이 가능하며 유사시 북한군의 GPS 교란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17일은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COI는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됐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는 COI 보고서 발표 3주년을 맞아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소개해드리는 5차례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마지막 순서로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 1950년 이래 국가정책이란 명목 아래 다른 나라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고 송환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 강제실종 사태를 초래했다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외국인 납치와 체포를 위해 군인과 정보요원들을 동원했으며 이런 행위가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 승인됐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먼저 북한이 한국전쟁 당시 남한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끌고 갔다며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약 8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납북 피해자 가족 김남주 씨는 서울 공청회에서 아버지가 한국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에게 끌려갔다고 말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 단란했던 가정은 풍지박산이 됐어요. 사람을 납치해가고 재산을 강탈하고 그러면서 평화로웠던 저희 가정을 전부 파괴시키고 그때 받은 고통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울 수가 없어요.
보고서는 또 전쟁이 끝난 뒤 최소한 5만 명의 한국군 포로가 송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들 중 약 500명의 생존자들이 아직 북한에 억류돼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의한 한국 국민들의 납북과 강제 실종은 한국전쟁 종전협정 서명 이후에도 오랫동안 자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어부들이 나포돼 강제 실종됐고 공중납치된 민간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끌려갔으며 이 밖에 청소년과 일반 시민들, 군인들이 북한 비밀 요원들에게 납치됐다는 겁니다. 1970년 어로 작업 중에 북한에 납치된 어부 이재근 씨는 서울 공청회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경비정 두 층이 왔는데 완전 무장한 사람들이 철갑목까지 다 쓰고 우리 배를 오르는 겁니다. 그 10명 완전 무장한 그 이놈들이 다 올라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 총을 쏘면서 전부 다 내려오라 그래서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다 끌고 만약에 말 듣지 않으면 즉석에서 공개 처형한다면서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더라고요.
이재근 씨는 북한을 탈출해 지난 2000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는 1959년 말 일본에서 시작된 제1한인 북송 사업도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 실종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으로 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가혹한 현실이었으며 그들은 북한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됐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주로 간첩과 테러 활동을 위해 일본인들을 납치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기자로서 일본인 납치에 관한 정보를 폭로해온 이시다카 켄지 씨는 도쿄 공청회에서 1980년 6월에 실종된 하라 타카키 씨의 납치 과정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북한 요원 신광수와 협력했던 일본인 3명이 그의 지시에 따라 오사카에서 근무하는 하라 타카키라는 요리사를 납치했고 규슈에서 다른 북한 간첩과 만나게 하고 그를 가방에 넣어 북한으로 향하는 배에 강제로 태웠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일본인 13명을 납치했다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최소한 17명이 북한에 납치됐다고 보고 있으며 북한으로 납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약 860건의 실종 사건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이 1970년대 말부터 태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프랑스 등 다른 나라의 외국인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북한으로 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1990년대부터 중국 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납치를 자행했고 북한 주민들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운 중국인과 한국인들도 주요 피해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인권운동가인 김영원 씨는 서울 공청회에서 북중 접경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납치 테러 활동에 관해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최소한 15년 이상 납치조를 운영을 하면서 중요한 탈북자들이나 일부 한국인들을 납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 중에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은 최소 6명 이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탈북자들 같은 경우는 뭐 대단히 많은 탈북자들이 납치되어서 북한으로 보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이처럼 북한에서 강제 실종된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감시 아래서 자유를 빼앗기고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도 박탈당했으며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멸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제 실종된 사람들은 교육이나 취업의 기회도 거부당했고 특히 한국과 일본 출신들은 적대 계층으로 분류돼 강제 노동에 투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가족들 역시 실종자들의 생사 확인 등 진실을 알 권리와 가족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빼앗기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COI 보고서 발표 3주년을 맞아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를 소개해드리는 기획보도 오늘 순서를 끝으로 모두 마칩니다. 지난해 러시아 연해주 해역에서 나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던 북한 어부 가운데 두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러시아 연방조사위원회 극동지부는 16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포 당시 경비대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어부 두 명에게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소속 해안경비대는 지난해 10월 15일 극동연안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불법 어로 혐의로 북한 선박 대양 10호를 나포했습니다. 당시 경비대원들은 북한 선원들이 폭력을 행사하며 저항하자 총을 쐈고 이 과정에서 북한 선원 한 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습니다. 이어 러시아 해안경비대는 대양 10호를 인근 항구로 나포했고 러시아 극동교통수사국이 선원들을 조사한 뒤 6명을 기소했습니다. 탈북민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의 한 은행이 탈북 학생들과 교사들을 초청해 구한말 항일 독립운동가의 일대기를 그린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국의 하늘 아래 살아갈 그 나를 위해 수많은 동지들이
안중근 의사의 활약을 그린 공연, 영웅이 무대 위에서 관객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했던 영혼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객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 가운데 탈북 학생들도 단체로 와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에서 사회 공헌 활동으로 탈북 대안학교 우리들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초대해서 이번 공연을 관람을 했는데요. 산업은행 통일사업부장 서진환 씨입니다.
저희가 뭐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그 작년부터 우리 탈북 대안학교인 우리들 학교 학생들하고 지금 그 봉사활동도 같이 하고 그런 나름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물질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가족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오고 있고요. 통일을 위한 이런 조그마한 밑거름이 되고 또 한국 사회 따뜻한 것도 같이 보여주고 그런 거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이 은행에서는 남과 북의 마음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탈북자들의 한국 사회 정착 지원에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탈북 학생들이 공부하는 대안학교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도 했고 또 이 학생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연 관람 역시도 탈북민들과 함께하는 여러 지원 사업 중에 하나로 다양한 문화생활을 함께 즐기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남과 북이 공유하는 역사적인 위인 안중근. 다른 이념과 또 교육체계 하에서도 남북한이 역사책에서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는 큰 공연이지만 역사책에서 한번 만나본 위인의 이야기다 보니 탈북 학생들도 공감하면서 금세 공연에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이런 공부만 하고 그러면서 답답한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고 이제
새로운 것을 이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너무 좋고요. 뮤지컬은 이제 처음 보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문화생활 별로 안 해봤어요. 아주 기대가 되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이랑 좋아해갖고 책에서 안중근 의사님 알고 있었는데 또 역사도 배우면서도 많은 걸 더 알게 되고 이번에 또 뮤지컬로 이렇게 본다고 하니까 더 기대되고
안중근 지사 북한에서 많이 배웠고 2월 15일 되면 북한에서 영화 매일 해요. 뮤지컬 자체가 처음 봐가지고 TV에서만 봐가지고 또 안중근 지사 또 대한 걸 또 보니까 좀 더 남다른 것 같아요.
학생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한 우리들 학교의 윤동주 교장 역시도 모처럼 학교를 벗어나 소풍 나온 것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뜻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학교는 탈북 다문화 청소년 학교인데요.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저희 학생들 모처럼 이렇게 밖에 나와서 새해부터 이렇게 좋은 공연을 보게 됐어요. 북한의 정권이 점점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머지않아 통일이 곧 다가올 텐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또 주저하고 약간 두려워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 학생들이 이 안중근 의사처럼 오늘 이 뮤지컬을 보고서 난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영웅이 돼서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의 빛과 소금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북한에서 그리고 탈북 가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남한에 와서 부족한 학업을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 학교의 탈북민 학생들. 이날 하루만큼은 잠깐 공부에 대한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마음껏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은행에서는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작은 나눔이라도 꾸준히 실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통일 북한 관련 연구를 시작한 지 한 20여 년 됐어요. 그래서 또 통일 관련되는 그런 일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출발은 북한 경제 전문가 백인 포럼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북한 정책 포럼이 한 지가 꽤 됐네요. 200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4년째 지금 하고 있어서 그 통일 관련 정책 위반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드리고 또 그 통일 북한 관련 전문가분들하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간담회도 열고 이렇게 하면서 통일 관련 많은 준비 연구 자료들을 이렇게 축적해 오고 있습니다. 또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갈 생각이고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삼성그룹 총수의 구속 소식부터 들어봐야 되겠죠?
네, 삼성그룹 연매출 2,600억 달러가 넘는 기업이었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세계 7위를 자랑했던 한국의 대표 기업이었는데요. 오늘 삼성의 총수가 새벽에 구속됐습니다. 한국 사회를 혼돈에 빠뜨린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책임에 삼성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법적으로 판단받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뇌물 공여와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등 다섯 가지 혐의가 적혀 있습니다. 법원은 특검이 추가한 범죄 혐의 사실과 증거 자료를 종합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경제계가 충격의 반응을 내놓았군요.
네, 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경쟁력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창립 79년 만에 그룹 총수가 범죄자의 수위를 입게 된 삼성. 뭐 내부의 충격은 물론이고요. 한국 경제계 전반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삼성뿐 아니라 한국 기업에 대한 신인도도 추락했고 기업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부정적 인식도 확대됐다. 기업가 정신을 후퇴시키게 된 결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삼성 총수를 구속시킨 특검이 그러면 이제 청와대의 문을 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요?
네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삼성을 향한 특검의 칼날을 이제 법원이 인정한 만큼 그 방향이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검은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수사기한 연장을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만약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하면 오는 28일까지 국정농단 사태 관련 수사를 모두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한국 경제에 또 하나 좋지 않은 소식이 있군요. 한국 제1의 해운선사가 결국 파산을 했군요.
네. 경영 부진으로 바다 위를 떠돌던 한진해운 컨테이너 선박의 운명이 결국 파산 선고로 끝이 났습니다. 이 한진해운은 세계 7위를 자랑하던 한국 최초의 해운선사이자 대표하는 기업이었는데요. 창립 40년 만에 오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미국에도 주요 항구에 이 전용 터미널을 갖고 있었고요. 한국의 수출품도 전 세계로 실어날랐던 기업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한국의 원양해운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업이었습니다. 1977년에 설립됐고요. 중동 항로라든지 북미를 연결하는 항로를 개척했습니다. 물론 1986년에 불황 때문에 경영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구조조정으로 다시 기업을 살렸고 또 다른 기업들을 합병하면서 한국 제1의 선사로 자리매김을 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4천 개를 한꺼번에 실을 수 있는 4천 톤급 컨테이너선을 띄우기도 한 것이 바로 한진해운입니다. 그런데 2006년에 그룹의 총수가 사망을 하면서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에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오늘 최종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국 언론은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그 한진, 영문으로 이 한진이라는 이름을 달고 5대양 6대주를 연결해주던 대동맥이 반토막이 났다 이런 표현으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구제역 소식도 살펴보죠. 일단 사흘째 구제역 감염 추가 소식이 없다는 것이 다행이네요.
맞습니다. 구제역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이후에 사흘째 구제역 감염 신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구제역 발생 열흘 만에 전국 3개 지역에서 9건의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그동안 1,425마리의 소를 땅에 묻으면서 구제 확산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총력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구제역 확진 지역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우재류의 이동을 완전히 금지시켰고요. 전국의 가축시장이 지금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국에서는 이례적으로 그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북부 연천 지역, 소뿐 아니라 돼지, 염소, 사슴 등 우재류 12만 마리에 대한 이 O형과 A형 구제역을 모두 막을 수 있는 백신 접종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성인 10명 중에 3명이 아침을 거른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하는 주간건강과 질병에 실린 한국 성인의 식생활 현황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예,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 조사를 통해서 국민 건강의 어떤 현주소를 파악하는 그런 목적의 조사인데요. 19살 이상의 성인 국민들의 아침 식사 실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에 3명이 나는 아침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20대의 경우에는 그 결식률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아침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안 먹는다는 의미겠죠?
예, 뭐 바빠서 못 먹을 수도 있고요. 아침은 나는 네. 원래 안 먹는다 이런 사람들도 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음식이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시겠죠.
네.
그 예전에는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니 뭐니 해도 밥심으로 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옛말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또 잠을 더 자기 위해서 바쁜 아침에 식사를 챙겨 먹기가 힘들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10년 전인 2005년보다 여자의 경우는 4.2%, 남자는 9.1% 정도 아침 결식률이 더 높아져 있었습니다.
아침밥 안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군요.
네네. 그런데 눈여겨볼 부분은 젊은 사람들의 결식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20대는 남녀 모두가 절반에 가깝고요. 30, 40대 역시도 남자는 32%, 여자는 25% 정도 아침을 먹지 않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대신에 외식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하루 한 번 이상 밖에서 식사를 하는 외식의 경우 남자는 한 43%, 여자는 19%로 나타났는데 역시 2008년 이후 하루 한 번씩 외식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아침밥을 먹고 안 먹고는 개인의 자유이기도 한데요.
네.
한국 보건당국이 이런 조사를 하는 이유는 국가 차원의 관리를 하겠다,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약간의 뭐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유도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식사 횟수를 직접 관리는 할 수는 없겠지만 아침 결식으로 인한 영향을 연구하고 이 올바른 식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한국 사람들의 식습관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짠 것을 많이 먹어서인지 나트륨 섭취량이 기준보다 많다는 겁니다. 또 열량을 섭취하는 방법이 골고루 먹는 것보다 지방 성분에 좀 치우쳐져 있다 이런 분석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 한국 정부 국민들의 건강 상태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의 30%에 가까운 아침 결식률 한 18% 이하로 낮추겠다면서 국민 건강 종합 증진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엘차포 등 여러 별칭으로 알려진 멕시코의 조아퀸 아치발도 구즈맨 로에라가 범인 인도 조약에 따라 1월 19일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미국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제임스 오레스테인 재판관 앞에서 기소된 17건에 대한 신문 절차를 밟았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텍사스 서부법원과 캘리포니아 남부법원에 제기된 혐의와 관련해 그를 미국에 넘긴 다음 2016년 5월 11일 뉴욕 동부법원에 제기된 혐의와 관련한 미국의 기소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1989년 1월과 2014년 12월 사이 다량의 마약을 미국으로 반입 유통시켰고 또 자신의 마약 사업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살해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마약 판매로 벌어들인 현금 140억 달러를 멕시코로 밀반입했으며 돈 세탁과 총기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시날로아 카르텔이 연루된 약 20만 킬로그램에 달하는 코카인이 압수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소장은 마약 밀매 등으로 벌어들인 불법적인 수익 140억 달러를 추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마약 단속국의 로즌버그 국장 대행은 엘차포의 송환은 멕시코와 미국 국민들의 커다란 승리라면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두 원칙은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